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절기에 의하면 성탄절 전에 주일이 네 번, 주일이 있는 네 번을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제 대강절 일주인데요. 그 말은 앞으로 주일을 오늘까지 해서 네 번을 보내면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시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오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것을 구하면서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면 더욱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노래, 종의 노래라고도 불리우죠. 네 개를 한 주마다 한 개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참 많이 바라고 또 기다리는 인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인물을 기다려왔는데 그 인물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전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럼 매우 허탈하고 실망스럽겠죠.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물이 왔는데 그 인물을 못 알아보고 무시해서 피차 망하는 경우입니다. 오래전에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 일제시대의 독립투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6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제대로 된 과학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 훌륭한 과학자 5명만 대한민국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5명의 과학자를 보냈습니다. 퀴리 부인, 에디슨, 아인슈타인, 갈릴레오, 뉴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5명을 보내놓으시고 몇 년 뒤에 이제 좀 어떻게 되어가나 좀 봤더니 이 퀴리 부인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얼굴도 평범하고 뭐 키도 저만하고 그리고 뭐 몸매도 그렇다고 뭐 그래서 취직이 안 돼서 집에서 선이나 봐라 뭐 이렇게 구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을 많이 해서 특허 신청을 내려고 했는데 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그래서 특허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하나도 특허를 못 내고 있었고 또 아인슈타인은 수학만 엄청 잘하고 다른 과목은 제대로 하질 못해서 대학엔 문턱에도 못 갔습니다. 이 갈릴레오는 뭐 지구는 돈다 그러면서 대들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고 그 입 바른 소리를 줄기장창 하다가 연구비 지원이 끊겨서 한강변에서 공공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턴은 대학까지 갔습니다. 대학원까지 갔는데 이제 졸업 논문을 제출했더니 교수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이제 졸업이 계속 유보되는 채 집에서 쉬고 있다가 철원 최전방으로 군대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 유머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풍자한 슬픈 유머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현실이 바로 이 5명의 그 과학자들이 당한 현실과 너무 흡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할 일이 없게 만드는 이 세대, 우리 또 교회의 풍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분이 우리 기대에 부응을 못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과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대가 잘못되어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엉뚱한 내용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가 개인이나 어떤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를 보냈다라고 하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또 메시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인간과 세상의 필요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개인과 또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그 필요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오면 공의가 베풀어지고 공의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4절에 세 번이나 공의가 베풀어지고 공의가 세워진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공의란 말의 뜻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모르면 뭐 공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코 그냥 구름 잡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그 정의를 내리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에 대한 몇 가지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택한 자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절 후반부에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래서 성령이 주어지면 그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구비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아가 공의를 베풀 때 그분의 성품과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낙담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모두 다 메시아의 성품과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의란 메시아가 베풀 때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마음에서 베풀어지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또 4절에 보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분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근데 현실을 보면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도 좋을 땅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정의에 의하면 이 공의는 공정한 도의를 말합니다. 흔히 공의라고 하면 인간의 차원에 있어서 모두에게 옳은 뜻, 모두에게 옳은 기준 뭐 이런 것을 말하죠. 그리고 또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옳음을 외치는 사람, 또 그것을 위해서 몸바치고 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협심이 끓어오르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의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공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베푸실 공의라는 말은 이 세상 선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루시는 적극적인 그 하나님의 성품, 품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이 선악에 대한 그런 생각과 판단과 그 기준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만 머무는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베풀어지면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가 하나님의 품성으로부터 드러났을 때 그 기반 위에 이제 우리가 세워질 그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질서, 이런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의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분명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신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공의는 드러나야 합니다. 공의는 속에 감추어져 있거나 그냥 내재화되어 있는 그 속에서는 이 세상에 또 이 역사에 아무것도 쌓을 것이 없고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가, 공의의 품성이 드러나는 곳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진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뒤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고 세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노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곤 했었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공의를 들었었습니다. 즉 이제 이런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 죄를 혐오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일 때 그 죄인 그대로는 받아들이실 수 없다. 맞는 말씀이죠. 이거 틀렸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공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그 인간의 죄가 처리되고, 그 인간의 죄가 처리된 것을 인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이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사상을 참 많이 이렇게 표면화시키고 그리고 더 깊이 우리의 사고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죄를 처리하신 후에 인간을 은혜로 받으실 수 있는 것 또한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의와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사랑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별개로 취급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즉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면 공의가 베풀어지고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공의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아는 데에서 그 문제가 다소 많이 해결이 됩니다. 종의 사역을 통해서 그 공의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메시아의 성품과 태도에 관한 몇 가지 묘사가 그것을 이제 풀어줍니다. 2절에 보시면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종이 매우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사역해 갈 것을 그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메시아의 겸손한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공의가 심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행여나 그들이 깨어질까봐 부드럽게 대하고 또 치유와 회복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고 그 공의를 심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법이 세워지면은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뭐 어떤 면에서나.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면은 어떠한 미약한 자, 어떠한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갈대조차도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취급되고 대우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종은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사역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쇠하지 아니합니다. 이 영원성은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지는 영원성이 아니라 그 영원성이 이렇게 실효가 있고 그 다음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은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이 종의 인내, 낙담하지 아니하는 인내,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소망,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이 영원성은 효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공의가 심어지면 우리는 이 공의에 대한 영원성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공의 때문에 그 종을 닮아서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심고 세우실 공의 안에 이미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겸손과 오래 참음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데에는 분명한 목표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것을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 공의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갖게 되는데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 말씀에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연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세워지기를 앙망합니까? 우러러 실현되기를 바라느냐 지금 그 말씀이죠. 도무지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현실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가 세워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은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그런 일을 하시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한다 이렇게 태도를 갖는 사람이 훨씬 많아 보이니까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필요와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니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니 하는 말들은 그냥 떠도는 말, 그냥 종교적인 그 명제의 말,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우스운 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지 않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개탄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성공으로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업적으로 그 초점을 모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와 어느 미신과도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게 하는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양상이 바로 이러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은 항상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밖에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밖을 넘어가는 신앙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여기서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앙망하는가? 바로 거기에 우리의 갈림길이 놓여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바로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인인가 하는 그 점에서 뚜렷하게 신자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뭐 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대부분 다 예수를 믿고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공의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신자가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의 수준은 여기서 분명하게 매겨진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수준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이미 믿었어도 우리가 대망하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을 세상에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대망하는 내용과 오늘날 우리가 대림절, 뭐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다 같은 말입니다만 이런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망하는 그런 내용과는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세워지지 않은 곳이 뭐 개인 내 그 자기의 마음이든 또는 뭐 저 멀리 제3세계 기아에 허덕이는 어떤 국가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지배하도록 성령을 통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뚜렷이 희망하고 기대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스템, 이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우리는 이 새로운 질서를 그토록 바라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새 질서 속에 공의에 기반한, 그래서 공의에 기반해서 확립된 이 새 질서 속에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성격에 어떤 차이가 있는 자나 어떤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자들이나 어떤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저는 지금 조합, 컴비네이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 하모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은 어디서나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냥 모이면 조합이 됩니다. 그냥 꽃도 아무렇게나 막 심어놓으면 그냥 그것은 조합입니다. 뭐 나쁜 조합이든 좋은 조합이든 조합은 조합이죠. 그러나 하모니, 조화를 이룬다라는 말은 참된 의미에서 아주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조화를 이루게 되면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굉장히 안정감 있고 기쁨이 있는 소통과 나눔과 이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거나 또는 어떤 조화로운 어떤 모임을 이루었다고 할 때 그 모임은 그냥 모였다라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함, 더 큰 아름다움, 더 깊은 진리,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의욕으로 충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선미,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출해내는 그런 모임과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게는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라는 거죠. 서로가 달라도 싸우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조화의 아주 아름다운 극치에 해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때 창출된 새로운 질서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조화와 이제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새 질서 속에는 모든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지,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는지, 인격적인 것의 풍성함과 그 충만함을 내가 누리고 아, 이것이 진짜 인격적인 것이로구나, 이렇게 인격적인 것이면 이 삶은 살만한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누리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인간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에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공의 위에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또 대우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인격적으로 당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비인격적인 것을 크게 당하면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남은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자기에게 큰 성격의 또는 판단과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싶다. 내가 인격적으로 대해지고 있다. 아니면 인격적으로 대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굳이 말하고 표현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느 곳을 보았을 때도 공의의 냄새가 나지 않는 곳에는 인격적인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법천지에 사는 사람들이, 뭐 그냥 인간의 공의를 말한다고 하죠. 무법천지에 사는 사람들이 인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더 충만하게 유지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재국가에서 어떻습니까? 독재국가에 공의가 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는 오히려 부패와 부조리가 더 많은 법입니다. 뭔가 하나의 강력한 카리스마 아래에 있으면은 더러운 것과 그리고 그 미흡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강압적인 분위기 안에 있는 뭐 군대라든지 아니면 뭐 강압적인 분위기가 강한 뭐 직장이라든지 노동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한 자체가 어울리지를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가운데 벌어졌던 그 치명적인 역사적인 오류, 십자군 운동이라든지 미국 건국 초기에 그 여호수아서를 들이대면서 인디언들을 수천만 명을 학살한 사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 대륙에서 일어났던 뭐 몇십 년 동안 종교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지연을 또 종교의 참된 의미를 밝히는데 커다란 방해가 되고 그리고 해를 끼쳤던 그런 종교 전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잘못 이해해도 보통 잘못 이해한 결과가 아니었죠. 그것이 공의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끌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룬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 차원 위에 이루어진 새 차원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얻는 혜택, 축복을 인간은 누릴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잘 깨닫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계층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세상은, 그가 있는 세상은 아주 처참한 비인격적인 세상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인간이 압제를 받고 비굴하게 눈치를 보아야 자신이 먹을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조차도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고 자신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좀 잘 갖추어지고 건전한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가 뭐 예가 되겠죠. 이런 나라에서조차도 늘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는 내가 더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혹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리고 경계심이 늦춰지지 않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누구보다도 비교적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 정도의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을 받는다고 난 이제 더 이상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충만하고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염원이 숨어져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모자식관계에서, 직장 상하관계에서,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관계에서, 우리는 충만하고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싶어하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나는 어딜 가도 인격적으로 대우받는다, 그것 하나만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격적인 관계와 대우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 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인격적인 관계 개선과 충만을 위한 기반이 닦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매우 강압적인 어떤 가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매일 아내를 조종하고 또 괴롭히고 아이들에게는 숨쉴 틈조차 주지 않으면서 공부를 닥달하고, 그리고 말만 나오면 공부 잘해야 돼 이 말 나오고, 조금이라도 그 아이들에게서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나 그런 말이나 이런 것이 탁 튀어나오면 가차없이 지적하고 매질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만 자신의 그런 강압적인 방식에 대해서 뭐 별로 회의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인간은 도덕적이 될 수 있고 윤리적이 될 수 있고 번듯한 건전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그 가치관에 흔들림이 없이 살고 있다고 해보죠. 이런 가정에 인격적인 관계로의 혁신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격적인 관계 개선과 충만함을 위한 기반이 닦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의 치유와 향상은 요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어느 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자기의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에 기반한 공의를 세우고, 그리고 그 공의의 기반 위에 새로운 가정의 질서를, 새 질서를 세울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행한 자기 방식을 쉽게 놓을 수는 없을지라도 이제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오늘 메시아의 태도가 그러하였습니다. 이 종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이런 인격적인 종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해와 만남이 자신의 삶의 새로운 기반이 되어서 점차 새로운 질서가 피어날 때, 그때 옛날에 자신의 강압적인 방식들이 또는 그런 가치관들이 하나씩 하나씩 껍질을 벗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몽땅 다 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새 사람을 입는다, 이런 일은 사실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희망을 갖고 보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하다 보면 내 안에서 피어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 때문에, 꽃 때문에, 그 은혜의 꽃 때문에 나의 옛날 방식은 하나씩 하나씩 처리되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메시아, 그 종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종교라는 허울만 뒤집어 쓰고 살 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종을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만 들은 적이 없고, 또 내 자신의 경험 속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만난 적이 없고, 또 만날 필요도 아직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를 매우 슬프고 가난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 메시아에게 내 인생을 걸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훌륭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정말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절감할 때 나의 기독교는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태도와 결단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는가를 알고, 또 그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망한다면 내게서는 기독교가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밀고 나가야만 기독교 신앙을 또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1년도 이제 성탄절을 4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를 바라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삶에 이루어주신 공의의 기반 위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 인격적인 관계가 충만해지는 삶, 그것에 대한 실현과 또 앞으로 더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큰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